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그 내용이 극적인 장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양편에 이제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강도를 행악자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채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한 강도는 우편에, 다른 한 강도는 왼편에 놓이게 되었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죄수의 신분이며 같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강도 두 사람의 과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인생의 결말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지만 구원받은 강도에게 나타난 그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진리,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진리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태도가 대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본문 3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에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조롱과 비방의 말이죠. 메시아이면서 또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비방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강도의 말 속에는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뭡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강도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동일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형벌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처럼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듣기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양심에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이 뮤직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 살고 있는 나치의 전범들을 추적했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라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질로는 정말 유명한 변호사인 사랑스러운 그 딸 앤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라질로는 악명 높은 전범으로 고발되게 됩니다. 고발 내용은 라질로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와 연결된 헝가리 비밀경찰의 일원으로서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또 강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이민서류에 거짓 사인을 하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인류 변호사인 딸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빠처럼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마침내 라질로는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뒤 그의 딸 애는 아버지의 옛 친구가 유품으로 남긴 낡아빠진 뮤직박스를 전달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동안 숨겨진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래된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보게 되는데 비밀 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난 딸 변호사 애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실을 밝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라젤로는 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파티를 외손자와 벌리면서 지인들과 축하 파티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애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사진 수십 장과 편지를 법정에 다시 검사에게 보내면서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라젤로는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리고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침묵한 사람이었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라젤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너무 불쾌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아직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며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산 적이 없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사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는 전도 집회에서 결신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신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결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신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였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생각해 보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무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철로역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철로역정 얘기하면 이제 귀가 쫓긋해지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무지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 무지는 자신의 추악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인 자기 의의를, 의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러한 무지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올바른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생겨난다 라는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탄식과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죠.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럼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원이죠. 현재 십자가의 치료형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봐서 죽지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애원이에요.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왕이시요 주님이 메시아요 주님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강도는 행악자로서 악을 행하여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무엇을 행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무엇도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강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에게 사심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되는 행함은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강도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 것이 시편 130편을 참회의 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4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요? 나의 행함에 있다라고요? 아니,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자녀가 잘 되었다,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아니, 복음의 진리이며 핵심은 사유하심이, 나의 죄를 사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도는 지은 죄는 크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죄를 깨닫고 먼저 사제 신부에게 가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사제경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해자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무슨 권리로 사하여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제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해자의 죄를 사하여 주면서 또 한 가지 보석을 정하여 줍니다. 그 죄에 대한 해당하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정해주는 대로 보상하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교회 나와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분은 저거 잘못된 것인데 그걸 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발견하는 복음의 진리 두 번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마지막 세 번째 주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주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도가 아니냐. 넌 이미 때가 늦었노라. 좀 더 일찍 찾아야지.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을 믿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좀 부르고 싶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강도는 그의 행한 바 선행이라고는 내놓을 것이 전혀 없었어. 행악자로서 마땅히 처형을 받고 외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은 구원받는 강도의 기도와 그 간구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이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오는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문학자인 코피린디쿠스가 죽을 때에 묘비에 쓴 유언의 문자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행한 것 없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강도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요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고백에서 세 가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마음속 깊이 더욱더 새길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